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어요, 안식일에. 그래서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그것을 이제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을 보고 안식일의 규례를 범했다 해서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서 송사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본문을 읽을 때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변호하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너희들 이 정도는 사실 눈 감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정도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7절 말씀 보면 제자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무죄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안식법에 의거해서 송사하는 바리새인의 정죄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고 또한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은 예상된 수준을 훨씬 초월하는 주님의 적극적인 반론이라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논리는 무엇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언뜻 성경을 읽으면 전통적으로 유대의 사회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 안식일법의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그 면제조항에 예수님께서 호소하시는 듯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일을 해도 안식일법을 저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합의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을 말씀하니까 마치 제사장에게 적용되는 예외조항에 호소하시는 듯하나 사실은 제사장이 그 핵심이 아니고 그 6절 말씀을 보면 그 성전 안에서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판례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다윗의 경우를 들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군인들이죠. 다윗의 신분도 군인이고요. 군인들이 배고팠을 때 진설병을 먹는 어떤 의식법을 범했어도 그 면제조항에 적용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의 신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제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성전 밖이냐 이제 이 얘기겠죠. 이것은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사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6절 이것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메시아인데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알았다면 감히 내 앞에서 나의 제자들을 고소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끝낸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감히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께 나와서 감히 그의 제자를 송사한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해석을 하고 넘어가면 본문의 결론으로 제시된 7절과 8절의 의미가 상당히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가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는 어떤 결과 속에서 정작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교훈하고자 하셨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기가 쉽다는 의미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당시에 안식일과 안식법, 안식이라는 개념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왜곡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 의미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에 귀를 기울이려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 있잖아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굉장히 논리적으로 논쟁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논리를 조금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워낙 늘 훈련이 잘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데 익숙하리라 생각을 해요. 자, 안식의 참 의미,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했던 그 안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그 키워드가 되는 말이 8절 결론에 나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본문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새로운 선언이 아니었어요. 안식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의 주체가 누구냐에 관련해서 구약에부터 내려오는 여호와의 안식 사상, 이것을 사실 신약의 언어로 재천명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아, 자기가 뭔데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 여호와 안식의 사상을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의 언어로, 자기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럼 도대체 여호와의 안식이라는 사상은 어떤 것이냐? 조금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편 95편을 잠깐 피겠습니다. 시편 95편을 보면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제 제가 다 읽지는 않을 텐데요. 그 안식의 개념, 또 안식일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텍스트가 되기 때문에 그냥 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 하나만 이렇게 쳐두시면 좋겠어요. 시편 95편에 보면요,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한 시편이에요. 근데 이제 중반부부터 사실 그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안식 사상의 이제 핵심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95편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안식의 주인공을, 안식의 주어가 되는 것을 하나님 자신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의미는 과연 하나님의 안식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를 이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11절 위로 8절부터 9절, 10절에 이렇게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반대 개념을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10절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조금 내려와서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안식이 필요할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의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는 역사가 출애굽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이 자녀들이 범하는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반대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죠. 정리를 해드리면, 타락 전이야 모르겠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안식의 핵심 개념은 하나님이 어떤 노동을 하시고 쉰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노동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휴식에 앞서서 정죄와 심판의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규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이니까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좀 두시고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시편 기자가 for example 하고 이제 예를 들고 있어요. 어떤 예냐 하면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역사적인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출애굽 이후에 사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이나 맛사의 사건이나 고라의 반역 사건, 또 무리바에서의 반역 사건 등등으로 그 하나님과 관계가 매우 순탄치 못한 그런 역사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인이 스스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안식을 못 누리셨는가? 1차적으로는 이제 자녀들이 범하는 죄 때문에 그렇죠.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말썽을 부리고 이제 사고를 칠 때 부모의 마음이 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사고를 쳤을 때 그거를 갖다가 아이를 이제 야단치고 뭐 때로는 이제 매를 든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매를 든 다음에 부모가 야 이제는 공의가 실현됐으니까 내가 마음이 후련하다 이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는 잘못하면 야단을 치고 보상을 다 해줘도 마음이 이제 찜찜한 것입니다. 그 어떤 그러한 상태가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본인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고 규정하신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범죄 사실 자체보다는 범죄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를 거부하는 사실에서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예로 든 무리바 사건의 이제 시발점이 된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하나의 이제 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가나안 입성이 1차 좌절된 불순종과 이제 믿음 없음으로 좌절된 다음에 고라당이 이제 반역을 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이 이제 고라당이 소규모가 아니고요. 백성의 이름 있는 지도자 250명이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 그룹이 가담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그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서포트를 받고 군사력도 확보된 상태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반란이었습니다. 모든 반란 운동에는 사실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있죠. 무슨 뭐를 갖고 이제 이 정권을 타도하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이제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 반란군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대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난 대적이에요.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마당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어디로 규정하죠?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땅이 이제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시 그리고 출애굽 역사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오늘날로 하면 뭐 공산주의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찬양하거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어떤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정면 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 16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 온 회중을 다 싹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중보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호와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사실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거죠. 성경이 기록하는 반란의 수계만 해도 250명인데 모세는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하나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리고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초토화를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 모세의 이런 중보에도 불구하고 고라당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고라당에게 땅을 열어서 이제 그 고라당에게 심판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이 무서운 심판 앞에서 백성들이 다 이제 도망갔다가 그 다음날 모여요.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심판을 하신 걸 보고 백성들이 과연 회개했을까요? 성경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바로 이튿날 또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멸망받은 고라당을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규정하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시니까 하나님이 또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패스트를 보내요. 역병을 보내가지고 자그마치 14,700명이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원래 하나님께서 더 큰 규모로 쓰나미처럼 심판을 행하시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해서 이만큼에서 이제 멈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이 진짜 하나님이 무섭구나 이제 그거 알게 됐어요. 전체 규모로 보면 뭐 14,700명이 그렇게 큰 숫자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으니 사실 얼마나 큰 국가적인 또 손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수기 17장 그 12절 1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태도가 바뀌었는가? 좀 바뀌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일까. 이거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회개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말이 좋아서 이렇게 번역이 됐지 사실 백성들이 악에 바쳐서 우리가 다 죽는다. 차라리 날 죽여라. 뭐 이런 이제 뉘앙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회개가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이 민수기 이제 몇 장이어서 20장에 가면 확연히 증거가 드러나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예로 든 이제 무리바 사건에 드디어 온 거예요. 무리바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거기서 그 잘 참던 모세가 그 분을 못 참고 한 번 이제 이렇게 실수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도대체 무리바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여태까지 온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모세마저 열을 받아서 순간 폭발한 그 계기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이 고라당의 이런 배경을 알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 민수기 20장 3절 4절에 보면요. 요거는 한번 좀 찾아보세요. 재밌고요. 구약성경 229페이지에 있는데요. 퀴즈를 드립니다. 이 말을 모세가 들었을 때 모세가 이성을 잃었어요. 그 단어를 하나 찾아보세요. 민수기 20장 3절 4절 고라당의 반역 사건 이후에 직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또 온 회중이 와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 보니까 일단 기가 죽진 않았어요. 조금 이제 또 살게 되니까 조금 꼬리를 내렸다가 와서 이 한마디에 사실 저희가 확신하기는 모세가 머리가 돌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무슨 단어일까요? 제가 볼 때는 형제들이란 단어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회중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형제가 누구예요? 누구? 이게 고라당이에요. 고라당.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서 어떻게 보면 지옥으로 직행한 것 같은 극악한 죄를 범한 이 고라당을 가리켜서 스스로 우리의 형제라 그래요. 그럼 자기들도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여전히 배역하는 그 태도를 전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만 조금 바꾸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 고라당의 캐치프레이즈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집트고 세상이고 이 광야 하나님과 더불어 모세와 더불어 사는 이 곳이 나쁜 곳이라는 거죠. 사실 이 이스라엘을 중보하기 위해 모세는 자기 목숨을 내놓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를 거부합니다. 사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에 늘 나와서 얘기 듣는 건 이제 회개인데 여러분 회개하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정말 그 행위를 끊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실제로 우리의 어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 가운데 실제로 회개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쭉 역사를 보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 맞으면 맞았지 차라리 날 죽여라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애굽이 좋다 교회 생활이 답답하다 이러한 생각이 이 너무 뿌리 깊게 어디인가는 우리에게 그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참 기가 막힌 게요. 회개를 거부하는 백성에 대해선 하나님의 대응이 마지막에는 예배로 귀결이 됩니다. 민수기 18장 19절 고라당의 반역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예배 규례를 세우시고요. 사실은 금송아지 사건 후에 예배당 성막을 세우시죠. 배도하는 출애굽의 역사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고라당의 반역 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예배 규례를 말씀합니다. 무리바의 사건 이후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죠.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항복 선언입니다. 내가 졌다. 내가 졌다. 이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의 사실 핵심이에요. 죄인과 죄인된 자녀와 동고동락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범죄한 자녀들을 정죄하는 모든 정죄감으로부터 스스로 해방되는 안식처가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안식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 시편 95편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먼 여행을 떠났는데 이제 출애굽에서 다시 이제 일단 중간 기점인 시편 95편으로 돌아와 봅시다. 시편 95편에서는 모형적으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안식의 땅으로 규정을 하세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것이 이제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제 내 안식에 들어온다는 것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는 그렇다면 안식을 누리신다는 의미예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퀴즈를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안식의 땅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배도하는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못 누렸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안식의 땅으로 규정을 하시니까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다 순종하는 자녀들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야, 이제 내 마음이 참 안식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성경을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배도의 역사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시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은 안식의 땅으로 땅이라고 선포를 하신 것일까요? 사실 이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그 근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시는 그 근본적인 기초는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시지 못하는 것은 자녀들이 범죄하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언뜻 생각해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신다는 것은 이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올 때 비로소 안식을 누릴 것 같아서 철저히 인간의 반응, 우리의 회개에 하나님의 안식이 근거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초월하는, 그것과 근본적인 의미에선 전혀 무관한 또 다른 안식의 기초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언약 자체입니다. 왜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안식의 땅으로 불렸냐면 그 말 자체에 그 키워드가 있어요. 약속이 담겨있는 선포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언약 신학을 전공했으니까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자체에 하나님이 누리시는 안식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언약이길래? 눈치를 채셨죠? 메시아에 관한 언약입니다. 그 메시아가 예배의 핵심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의 땅으로 규정하신 거예요. 예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그 보혈의 그 피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신약을 예고하는 새 언약에 핵심적으로 들어있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새 언약의 시대를 예고했는데, 이 약속은 새 언약의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새 언약의 시대는 성도들이 앞으로 죄를 안 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죠. 왜 이 새 언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 엄청난 사죄를 선포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성취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8절에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은 사실 이 구약에 면면하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안식사상, 사죄를 메시아의 언약 가운데서 선포한 그 사죄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자로 오셨다는 것에 대한 사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안식의 근본적인 의미를 한번 짚어봅시다. 7절을 한번 해석을 하면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한 뜻을 파악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명령에 쫓아서 안식일의 뜻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하나님의 안식 안에는 그의 자녀에 대한 정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안식 자체가 목표하는 것이 그 첫 단계가 모든 정죄로부터의 해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을 빌미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녀들을 정죄하는 모든 정죄감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신 그 해방의 정신을 가진, 안식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오히려 성도를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정죄 행위 자체는 주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안식일의 근본적인 정신을 위배하는 불법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저에게도 사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보수적인 집에서 자랐어요. 주일날 뭘 사 먹으면 맞았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온 어떤 분이 주일날 짜장면 시켜서 드셨는데 이제 제가 하도 먹고 싶어 어린애인데 그걸 이렇게 먹이니까 그분들이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안 받아 먹었어야 되는데 그걸 받아 먹은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때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 성수 이거 하면 그냥 비장한 각오로 그 뭐 대학 때까지도 진짜 그 주일 성수 하면서 자랐어요. 뭐 그거는 너무 좋아요. 그냥 어쨌든 하나님께 어머니가 엄하게 신앙교육을 시키신 거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고 잘 자랐는데 문제는 제 마음속의 갈등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아주 극소수죠. 그러니까 제 눈에는 주의를 범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주일날 뭘 사먹지?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이 그 안식일의 정신 이걸 공부하면서 거기로부터 해방됐어요. 안식일의 정신 자체가 하나님이 사실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정죄감에 시달려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고 교회 나왔을까? 저 목사는 저러고도 목사야? 말은 안 하지만 성가대는 왜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오늘 저 모양이야? 순간순간 아니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았는 그냥 이그샘플입니다. 수도 없이 1초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이 막 지나가죠. 근데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대다수의 기도는 누군가에 대한 정죄를 포함해요. 하나님 나 상처받았어요. 저의 죄 좀 보세요. 죄 문제가 있는 곳에 정죄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부패성을 알기 때문에 너무 정죄감에 시달리세요. 하나님이 너무 그게 괴로워서 아예 하루를 정해서 내가 죽자. 본인이 죽으신 거예요. 예, 본인이 죽으신 거라고요.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를 선언하시고 스스로 해방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해방을 선언한 그 마당에 우리는 하나님 예 예배 중에 껌 씹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보혈의 피 가운데서 그 해방을 선언한 그거에 제 꼬라지가 꼭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회개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정죄감을 얻던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8절 말씀을 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고 똑같은 본문을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는 한마디를 더하고 있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이 사람의 안식이 되느냐 이걸 이제 이해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해되죠. 하나님이 그날은 모든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되는 날로 스스로 선언하셨어요. 그날은 오늘날 주일이죠. 예배의 현장이죠. 오늘까지 포함해서 예배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해방감에 다 참여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방을 선언했으니까 우리도 모든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 날이 안식일의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면 자녀가 많아요. 자녀 중에 사업하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형 돈을 뭐 1억을 빌렸는데 날렸어요. 그런 채무관계가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의 평화가 깨집니다. 너 죽네 나 죽네 하고 싸우죠.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뭐 명절 때 불렀어요. 큰 놈 작은 놈 부르고 아빠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너희는 모르는 재산이 있었다. 나중에 은퇴하고 우리 네 엄마랑 같이 세계를 일주하면서 놀라고 그랬는데 이 20억 큰 놈 10억 너 작은 놈 10억 이제 싸우지 마. 하나님의 입장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이제는 이런 채무를 다 해결하면서 그 안식, 가정의 평화를 사실 기대하는 것이죠. 그 날이 곧 안식일인 것이에요. 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만큼은 서로 다 자기 무기를 내려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모든 마음속으로부터의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초를 마련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어요. 나라 전체가 제사장의 나라 성전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는 정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거하는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성취됐죠? 교회의 설립으로 성취됐어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죠? 세계의 모든 교회가 있죠? 이것이 성전이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주일날 밥 타러 먹는데 어떤 사람이 짝 세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집사가 세치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은 정죄감으로부터 해방을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뭐 세치게 하면 안 되죠. 예.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거나 껌을, 가장 정죄감에 시달리는 게 사실 목회자예요. 근데 목회자도 이것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돼요. 예, 그날이 곧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안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것을 개인에게만 적용하죠. 그래 난 해방됐다. 공동체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포교회 공동체가 안식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기의 약점과 죄를 우리가 얼마나 고백하고 사느냐 보면 압니다. 우리가 서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실히 들면 자기의 약점과 죄를 고백할 수 있어요. 안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안식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정죄감으로부터 해방의 이 모든 사람은 나 자신을 포함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미국에서 8년 공부하고 마지막 이제 한국 나오기 전에 그 예전에 이제 석사 때 이제 공부했던 그 지역에서 아주 친하게 지낸 목사님 가정에 놀러 갔어요. 거기서 이제 일주일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이제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 아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한국에서도 신문에 몇 번 소개됐고 미국에서도 이제 신문에 막 나왔어요. 굉장히 멋있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 너무 존경스러워요. 미국의 그 큰 슬럼이 시카고에도 있고 이제 필라델피아, 이제 필라델피아 그 큰 슬럼에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가족 다 데리고 들어가서 하시는데 정말 돈 하나 없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꼭 영화 같아요. 농구공 딱 하나 들고 학교를 세웠는데 그 슬럼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그 공부는 안 하고 이제 이런 거 농구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농구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모이죠. 그 흑인 애들이. 그럼 이제 모이면 그 놀이터에서 그 우리로 하면 이제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걸 시작한 거예요. 놀이터에서 성경학교 하고 놀이터 길거리로 나와서 그 애프터 스쿨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이제 학교를 세우고. 그게 모임이 계속 활성화돼서 이제 다 버려진 건물 같은 데서 이제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가족을 다 데려가는데 딸 둘에 이제 아들 하나인데 슬럼 한복판에 그냥 살아요. 거기 막 총 있고 그리고 사역도 험한 사역을 해요. 그 가운데서도 프리즌. 이제 이렇게 감옥에 같이 있는 가족이나 이런 데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몇 년 만에 거길 갔더니 하나 이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동안 아이가 커서 큰 애가 딸인데 너무 그 공동체를 무서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는요 이렇게 주일날 모이면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마약 중독자, 다 그냥 범죄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이제 변화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도 옛 생활을 못 끊는 사람도 많죠. 그 애가 너무 소심하고 이런 예쁘게 생긴 이제 딸인데 중학교가 됐어. 중학생이 걔한테 이제 그 뭐 이렇게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이 이렇게 허가하려고 그러면 얘는 경기를 하더라고. 제가 같이 갔는데 그래서 교회 아예 밖에 나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빠는 이해를 못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시험에 들어서 그 자녀 셋을 다 데리고 좋은 다른 부자 동네 다른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지 몇 개월 된 거예요. 이제 그날은 이제 저희가 갔으니까 이제 거기 갔죠. 그러면서 이 사모님 마음이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는데 이 남편 사역을 돕기는커녕 제가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사실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고민을 내가 해야 되는데 저는 똑같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이런 고민 자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잖아요. 근데 마침 제가 언약신학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안식의 정신을 보니까 사모님 저도 그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정죄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날로부터 해방된 날의 그날이고요. 하나님이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별로 기대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괜찮다 잘했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속으로는 너무 진짜 조금이라도 그 정죄의 마음이 하나도 안 들 때 그러시면 안 되죠. 부부가 같이 사 이런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그 고민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씩 목회자나 어떤 선교사님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그때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명령 따라서 갔잖아요. 저는 여기 남아있고. 여러분도 혹시 목회자들의 이렇게 그런 어떤 정죄감 같은 마음이 들을 때 그런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신학교 처음에 갈 때 모든 걸 내려놓고 갔지.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했을까. 뭐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시간에는 내 집에서 같이 사는 그 원수, 옛날에 제가 문득 생각날 때 아 오늘 주일이지, 안식의 날이지, 의지적으로 그걸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방을 선언한 날이지. 그거 한 시간 하다 보면 하루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오늘 하루는 모든 내 저 빚대먹은 그 사람 내가 용서해야지. 예, 그렇게 해서 자기 정죄감으로부터 해방이 되셔야 되고요. 그거 연습 많이 하면 일주일 연습하는 게 안식일이죠. 그것을 1년 열심히 하면 안식년 되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연습하면 희년 되는 거예요. 평생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된 그 자유한 생활을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안식의 그 차원이 이 차원만 있는 거 아니죠. 해방의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바로 에피소드에 나오는 사랑의 차원이 있어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섬기는 정의와 사랑의 실천의 차원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이 양방향의 모든 안식의 정신의 근본에는 하나님의 안식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나의 안식으로 누리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원하시는 그런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이 안식에 하나님 안식을 나의 안식으로 누리는, 우리의 안식으로 누리는 여러분 남편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항복 선언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인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에 기초한 안식임을 배웠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해방의 선언을 나의 것으로 알고 나와 우리 가족, 참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나아가 세상까지 다 품는 저희 남포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